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이란과의 핵 합의로 조성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의회에 이란 핵 합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해 오바마 행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카터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거의 2시간가량 회담에 앞서 길게 악수를 나눴지만 이란 핵 합의에 따른 긴장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모셰 얄런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뒤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카터 장관은 오늘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북한은 오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란 핵합의는 자주적인 핵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이어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 계획에 따른 공급 과다 우려로 미국산 석유 가격이 오늘 배럴당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50 미만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자원이 부족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석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원유 가격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방 주요 개국과 핵 합의를 이룬 이란은 석유 금수 조치 해제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선적이 수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활동을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석유와 가스 개발 그리고 일본이 점유한 섬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강압적인 시도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오늘 950억 달러의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내일 밤까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유럽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안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유럽 성향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덜하지만 여전히 치프라스 총리의 시리자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리스가 지난 2008년 재정위기 사태 이후 부실해진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수룩시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부분 대학생들로 이뤄진 활동가 단체를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국경을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터키 관리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저지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비교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며 거듭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협사항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
한국의 민간단체가 오는 27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과 자국을 비교하는 미국의 시각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북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됨에 따라 북핵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핑계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은 자주적인 핵 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이룩한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북한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북한 실정과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며 핵 보유국에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북한 핵무력이 갖는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체제 보장 약속을 받는다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적 대가 지불과 체제 보장 이것만 있으면 북한도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 북한 스스로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모험이라는 걸 알거든요.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미북 간 입장차가 지금처럼 큰 상황에선 핵타결은 물론 핵협상의 조기 재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 핵 문제는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략을 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이 현재 바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동시에 검증하고 사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협상 재개의 동력 또한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며 대화에 있어 비핵화는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 압박 없이도 미국과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6자회담 재개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와 맞물려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당시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합의문에 우라늄 농축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를 백성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에 부정적인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당사자로서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 believe the framework agreement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좋은 합의였다고 믿습니다. 아무 합의도 맺지 않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죠.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는 점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해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 분리기 기술을 넘겨받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제네바 합의를 포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북한이 먼저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지만 이어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의 반대로 북한과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재협상 대신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그대로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그런 속임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했다고 보시는 거죠?
It is unclear to me and probably classified when exactly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북한과 파키스탄 간 핵 거래를 정확히 언제 포착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아마 1997년쯤일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 말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 포용에 나서되 북한에 더욱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차기로 점쳐진 엘고 행정부에 그런 과제를 넘기려고 했던 건데 결국 정권을 잡은 부시 행정부가 2002년 9월에 북한과 충돌하죠. 당시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미루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과 좀 더 일찍 마주 앉아야 했는데 다음 계획을 짠 뒤에 마주 앉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게 된 겁니다.
현 시점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돌이켜볼 때 북한과 다른 방식으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행하게 될 당사자들에게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eah, I will say this unambiguously now that we made a judgment when we were coming to the end.
당시 합의가 막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어떤 종류의 우라늄 기술도 배제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미 제네바 합의엔 우라늄 농축도 배제한다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겼습니다. 합의 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선언은 재처리뿐 아니라 농축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라늄 농축 금지를 간접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경우 합의문에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을 담도록 시도하겠냐고 묻는다면 그럴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이란 핵 합의를 바라보면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시는지요?
I think I understand how one could argue that, but I think a couple of things are true.
그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이란 핵 합의는 현재 취약해 보입니다. 영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국가들 그리고 미 의회 비판 때문에 확고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합의가 굳건해지면 그때 가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북한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로 좀처럼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상황과 바로 옆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합의가 북한의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쿠바, 이란 등이 모두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느낄 심리적 압박감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And the North Koreans clearly noticed that the Soviet Union fell, that Eastern Europe was no more as Eastern Europe.
북한은 이미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특히 바르샤바 조약과 동독의 해체를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들 나름의 시스템을 갖췄고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쿠바나 이란 상황의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 협상이 북한에 주는 교훈,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이번 합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The good news here for the possibility of eventua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is that Iran is going to benefit.
제재 해제가 이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은 북한의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수십억 달러 자산의 동결이 풀리고 원유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국가의 번영에 큰 영향을 줄 테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오바마 대통령은 핵 문제를 이란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다른 불만들과 구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권 문제, 미국인 억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들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선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북핵 6자 회담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It's possible that you know that it'll be sort of a if the administration works through this with the Congress.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 이란 핵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과의 관여 기회 역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의 의중을 단정할 순 없지만 이란과의 성공적인 협상 경험이 두 나라로 하여금 관여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시도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 합의가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미국 행정부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moved out on a number of issues, immigration, on Cuba.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과 건강보험개혁법,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란 핵 협상이 성공으로 굳어지지 않는다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결국 대북 관여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부터 이란 핵 합의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해양활동과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대한 위협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1일 각의에 보고한 2015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서는 특히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소개하며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군사적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일본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고려 없이 군사적 도발 행동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는 일정한 궤도에 올라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김 씨 일족 안에서의 세대 교체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일 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중국 이름으로 랴오이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빠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올해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군사적 위협, 부상, 그리고 이제 북한에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SLBM과 같은 또 뭐 핵무기는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어떤 역할의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로 볼 수가 있겠죠.
백선은 이와 함께 독도, 일본 이름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또다시 실었습니다.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대인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일본 측 주장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고토 노부이사 주한 일본 국방부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위백서 내용의 수위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되 안보 문제나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선 협력해 나간다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이 한국 정부 대일 외교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하고 있는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방문 중 동맹회의와 미일 양자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미일 관계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제의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가 오는 27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은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전단 3만 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최근 한국으로의 망명설이 불거졌던 북한 고위 간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달 말 비공개로 전단 50만 장을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이달 말 이제 비가 곧 멎으면 또 다시 50만 장의 전단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에 한 장이라도 가는 게 목적이니까 서울에서 논란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북한에 보내서 하는 걸 목적이니까.
이 단체는 지난 13일에도 전단 50만 장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각 1,000개씩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지난 4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한국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하며 그 이후로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미한 연합훈련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회피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은 지난해 10월에도 전단을 살포하려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의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가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 13551호 등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5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며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금융 규정과 금지 사항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난달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이 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방 매체들이 북한에서 최근 실시된 지방대의원 선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을 지적하며 북한이 정권의 정당성 과시를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며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7월 19일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9일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일 실시됐으며 투표율이 99.97%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기록한 투표율과 소수점까지 같은 것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투표율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6.8%, 지난 11월 미국에서 실시된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36.3%를 기록해 7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20일 거의 100%에 달하는 북한의 투표율이 북한 정권의 강압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식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강제로 투표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선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그저 이름에서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거 결과는 김정은의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주민들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특히 탈북민 김광진 씨를 인용해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투표가 아니라 선거 참여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권의 적대적이란 의미로 정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또 북한은 선거를 정권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국민들이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김정은 정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나라 안팎에 보내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일 북한의 선거를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전하며 북한 전역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세계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소말리아와 함께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1948년부터 김씨 일가가 계속 집권하며 선거를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BBC 방송은 북한의 투표용지엔 김정은 정권이 지목한 후보 한 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노동당이 모든 투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대 투표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비밀 선거가 될 수 없고 투표 불참이나 반대는 국가 반역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과 프랑스의 AFP 통신은 북한의 선거가 비공식적인 인구조사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부가 탈북민이나 실종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 매체뿐 아니라 카타르의 아랍 위성방송인 알자지라 역시 20일 북한의 강압적인 선거 제도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역구마다 정부가 지정한 유일 후보가 나서고 공개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노동당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대편은 국가 반역죄로 처벌되며 선거는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감시하고 강화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선거를 기괴한 풍경으로 바라보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지난해 3월에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10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광란으로 묘사하며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인 장진성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방문 교수는 과거 VOA에 북한의 선거는 동원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거는 그것도 민주적 절차나 과정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더 극악한 독재를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선거는 동원 선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런 북한의 선거 제도에 익숙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선거를 처음으로 치르게 되면 자유스러운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예,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역적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북한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이 선거를 이용해서 선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 동향이라든가 그 인적 재원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또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강대성이라는 것이죠.
북한이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비밀투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 21조는 모든 사람이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런 국민의 의사는 비밀 자유투표 절차에 의해 표현된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자유와 비밀 선거를 헌법으로 보장해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석한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유가 유린되는 경우에는 그가 누구이건 그 어떤 기관이건 직접 해당 기관의 신서나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 표시 자유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부문법들에 더욱 구체화되어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정권의 주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최종 보고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북한의 선거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북한의 개혁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과 중앙 차원의 의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달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선거는 자유 또는 공정한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한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자위대 재무장 등 군사적 팽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후진다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국교 정상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본 방위백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 방위성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오늘 강요회의에 2015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여름 지난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를 실은 방위백서를 펴내고 있는데요.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백서의 전체 내용은 424쪽으로 지난해 498쪽보다 70쪽 이상 줄었지만 중국 관련 분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해양 활동이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의 기초에서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대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항공기와 함정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남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입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입니다.
자, 일본의 이 방위백서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경거 망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요.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부관을 청사로 불러서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재무장 등 군사적 팽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국을 둘러싼 안보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유권 확대 등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유권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네, 집단적 자유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도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에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에 이를 담은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아베 총리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과 또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이 집단적 자유권 법안이 평화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공개한 긴급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7%만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9.7%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51.6%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한 뒤에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공산당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을 퇴출시켰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게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링지화에게 쌍계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그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서 법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당 차원의 부패조사가 마무리되고 사법기관으로 이송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쌍계 처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쌍계 처분은 중국 공산당이 내리는 최고의 징계 조치인데요. 당직과 공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징계 조치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정부 내 현 직위는 박탈당하고 공산당 당적을 잃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복권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쌍계 처분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요. 중국 공산당은 지난 2월에도 비리 혐의로 낙마한 수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엽의 전 부주석에 대해서 쌍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링지화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링지화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후 전 주석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쉬차이호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시진핑 정권에 도전하려는 신사인방의 한 명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들의 고급 자동차 교통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숙청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온갖 부패로 쌓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링지화는 지난해 12월에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한 뒤에 7달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링지화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링지화는 정치기율과 정치규범, 조직기율과 비밀준수기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직무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고 스스로 또는 가족을 통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당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과 국가의 핵심 기밀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또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링지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링지와 혐의는 당기율 위반에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 간통 혐의 등 매우 광범위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링지와 함께 신사인방으로 불리다가 축출된 저윤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난 소식을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이 20일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쿠바의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미국 주재 쿠바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4월 파나마 시티에서 열렸던 미주기구 정상회의 기간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쿠바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건 1958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국과 쿠바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했습니까?
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과 쿠바 두 나라가 20일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면서 국교를 완전히 정상화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쿠바의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 부지 반환 등 쿠바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거론했는데요. 양국 간 중대한 차이들이 있지만 이런 차이들에 대한 정당한 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케리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경제 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1962년 취해진 경제 제재 조치가 곧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관한 영구 임대 조치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반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에 대해서 인권 개선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쿠바 방문 일정도 밝혔다죠?
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14일에 쿠바 아바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일 아바나에 재개설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 국기를 개양하는 행사를 주재하기 위해서 쿠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미 국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하는 것은 1945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게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12월 17일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미국은 쿠바에 대한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고 일부 여행 자유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올해 4월에 파나마에서 만난 두 나라 정상은 상호 협력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5월에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이달 초에 각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요. 지난 20일 워싱턴 DC와 아바나에서 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에서 7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5235-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에 5 내지 40mm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21일 15시 현재 제12호 태풍 팔롤라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약 159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 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진로에 따라서 앞으로 장마전선의 위치가 유동적이고 예상 강수량도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21도, 최고 28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1, 최고 27, 해주 개성 흐리고 해주는 최저 22, 최고 28, 개성은 최저 23,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19, 최고 27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3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6도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 24도입니다. 원산 흐리고 최저 19도, 최고 26도.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 서해는 흐리고 물결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도는 낮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가 시행되면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이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며 미국과 이란 관계에 여러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VOA 페르시아어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이란 핵합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갈등과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원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인권 문제를 비롯해 현재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석방 문제로 의제를 확대하도록 압박했어야 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란이 이번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게 되면 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 교류 등 여러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이란과의 핵합의로 조성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의회에 이란 핵합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해 오바마 행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카터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거의 2시간가량 회담에 앞서 길게 악수를 나눴지만 이란 핵합의에 따른 긴장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모셰 얄런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란 핵합의는 자주적인 핵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활동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석유와 가스 개발 그리고 일본이 점유한 섬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강압적인 시도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오늘 950억 달러의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내일 밤까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유럽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안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유럽 성향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덜하지만 여전히 치프라스 총리의 시리자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리스가 지난 2008년 재정위기 사태 이후 부실해진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이어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 계획에 따른 공급 과다 우려로 미국산 석유 가격이 오늘 배럴당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50 미만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자원이 부족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석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방주요국과 핵합의를 이룬 이란은 석유 금수 조치 해제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선적이 수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